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목적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풍부하고 깊은 경험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삶의 표면을 훑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의 일상과 리듬은 우리가 믿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아니면 우리가 경험하는 방법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또 나아가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복음대로 살아갑니까? 마크 스캔드레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혁명적인 사랑의 방법을 보여주고 가르치신다면, 실제로 가능하고 치유와 희망으로 살아있다면 우리에겐 경험의 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세부사항에 대한 그런 큰 혁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글을 좋아합니다. 이 작가가 말하기를 우리는 그 혁명을 경험하기 위한 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이 자신을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정확한 언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길, The Way로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자신을 정의하기 위해 풍부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인생 길 안내 밑에 함께 정지 표지판과 추월 금지 경교를 쓰고 목적지까지 마일리지를 계산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또 우리는 어딘가에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거기에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는 수단을 동등하게 참조하는 것 같습니다. 방법은 도로로 가든가 자전거로 가든가 자동차로 가든가 경관도로로 가든가 고속도로로 가든가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American Way, 미국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까? 그건 목적지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런 미국 방식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했는지 보다 어떤 것을 어떻게 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 일하는 방식에 방향을 미칩니다. 영향력을 사용하는 방식,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의미를 찾는 방법, 우리가 일하는 방식, 우리가 노는 방식,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길이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경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찾으셔서 다행입니다. 저기 있는 길을 보고 저쪽으로 가셔서 규칙판, 표지판,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가고 싶은 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 찾아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와 함께 가도록 초대하셨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라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첫 번째 진정한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람들 자신의 주위에 모으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처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초대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간단한 두 단어로 나를 따르라, follow me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급진적인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인생이라는 일을 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 있으며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하십니다. 그런 다음 세 가지 필수 명령이 따릅니다. 회개하라. 믿으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명령인 회개하라는 우리가 한 가지 삶의 방식을 버리고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방향의 변화를 가져오는 생각이나 마음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명령인 믿다는 개인적, 신뢰적, 관계적 참여를 요구합니다. 실제와 진실에 대한 포괄적인 재정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인 따르십시오는 우리를 삶의 방식으로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나를 따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이가 어린아이가 리더를 따르는 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를 따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이 한 일을 하기 위해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성격과 모양이 주어진 삶의 방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 형성된 일의 리듬과 방식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그가 하고 있는 방식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기껏해야 예수님을 모셔다 드린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내 일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 일이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동참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벽에 부딪혀 질문을 하기 시작한 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처음 들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극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저는 제 삶을 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삶이 예수님의 삶처럼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이 지상에는 자신을 예수의 추종자라고 부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삶은 예수님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것이 훨씬 쉬웠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리더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규칙은 리더를 따르는 규칙과 다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예수님을 따른다면 거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주라 부르면서 내가 네게 시키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선 너희가 이런 길을 경험하고 싶다면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하다고 말합니다. 나를 따른다고 하면 나를 따라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 나를 따르는 거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이 시리즈의 요점을 알 수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실제로 생존할 수 있는 관행이나 습관에 종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는 당신이 그것들을 열어 발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형성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눈에 눈 가리개를 씌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어둡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고 있는 곳으로 가는 방법은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피하는 방법, 방향을 바꾸는 방법, 또는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능력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따랐던 사람들을 돌이켜보면 그들은 오늘날 그를 따르려는 노력하는 우리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모범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잡고 그분의 방향으로 이끌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실제로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만이 들리는 조용한 방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람들과 소음으로 가득 찬 경기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물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첫째, 너무 물리적이고 우리가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것에 뿌리를 두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거기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소음, 방해 요소, 목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만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유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수백 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해야 할 걸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운전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는지, 우리가 내려야 할 결정, 우리가 가져야 할 순위, 우리가 살아야 할 가치, 우리가 행복을 찾는 방법, 여러 가지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는 조용한 방에서 눈을 가리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찬 경기장에서 눈을 가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혼돈한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의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삶의 방향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처음으로 따랐던 사람들에 대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오래지 않아 그들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에서 그것에 대해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함께 모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몇 마디 교훈을 줍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를 따르라고 말했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그들은 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그 사실, 그들에게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 후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이미 한 일들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세기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묵상했습니다. 경전을 묵상했습니다. 구약성서의 히브리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 두 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명상, 그리고 함께 약 58번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가입니다. 두 번째는 스야후입니다. 이것은 숙고하다, 고려하다, 열심히 듣다, 반영하다, 반추하다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행위, 행동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말씀하신 것과 그분이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내가 율법을 어찌나 사랑하는지 종일 묵상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당신을 생각하고 밤중에 당신을 묵상합니다. 내 눈이 깨어있고 주의 약속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이삭, 엘리, 사무엘, 다윗, 이사야, 에레미야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는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의 활동은 사도행전 2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떠나신 후 첫째 날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었습니다. 타마스 캠핀은 이 관행이 예수님과의 친숙한 우정으로 발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우리가 경전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내적 성소를 지을 수 있는 영적 공간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단순히 경전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좀 더 개인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친밀한 것을 말합니다. 성경 묵상은 방금 읽은 내용을 대면화하고 개인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석 및 기술 연구를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본문에 기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들어가는 것만큼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평화를 말씀하셨고 다른 어떤 종류의 평화가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의 실제를 경험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영은 그의 평화를 통해 깨어나고 변화됩니다. Lectio Divina는 수세기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해온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신성한 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세기 초대 교부 중 한 명인 오리게네스는 접근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수세기가 지난 다음 락티오 디비나는 계속해서 생명을 주는 실천입니다. 진정한 편으로 이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에게 이끕니다. 하지만 다른 관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는 인생이 어디 있는지, 활기가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제가 몇 번이고 다시 깨닫게 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듣기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바빠졌습니다. 주위가 산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듣기를 멈췄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눈을 가리고 듣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삶의 가구에 걸려 넘어지고 잘못된 길을 가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앉아서 그의 책을 펼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삶, 평화, 목적, 기쁨이 돌아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위해 연습은 다섯 개의 뚜렷한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곳에서 1분 정도 앉아있습니다. 저의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 말씀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독서를 합니다. 저는 짧은 글을 천천히 주의 깊게 읽습니다. 그리고 특정 단어나 생각에 초점을 맞추면 잠시 멈춰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일지에 적습니다. 그럼 다음 세 번째로 명상을 합니다. 명상할 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정에서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저 자신을 연결합니다. 제 마음에 특별한 울림이 있는지 저희 인생의 계절에서 이 순간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봅니다. 본문의 부치와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또 이것이 오늘날 제 삶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다음으로 시간을 내어 다음을 수행합니다. 응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쓰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은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가 신에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휴식,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께 경이로움, 감사 또는 찬사를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실제로 그분이 제 삶을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얼마 전 하루를 잘못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에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은 제 의지에 있는 모든 것들과 경주하고 있었습니다. 바쁜 주말을 보낸 후 우리 집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술궂게 청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근하면서 자리에 커피를 쏟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가는 길에 혈압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도착했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분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주일을 정리하고 이메일 보내는데 열중했습니다. 그날 아침 제 감정은 좋지 않았고 저는 이 감정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몇 시간을 보낸 후 일정에 몇 분이 남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제가 정확히 들어야 할 구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나자 말 그대로 제 안에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 관행에 여러분께 의지하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